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실버들이 모여서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실버입니다만은 제 노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어느도 갖지 못한 평안을, 기쁨을, 행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제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의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제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미라도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이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서, 난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러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서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의 문에 선이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는 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고 애처롭고 막 한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주님 나라에 간다는 그 세계가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진짜 하늘나라에 전화통화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 있다면, 하늘나라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해도, 야, 이제 이 죄악된 세상 떠나서, 이 험한 세상 떠나서 영광스러운 그곳에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가족들이 계신, 앞서간 형제들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밥을 먹어야 하고 생활을 해야 하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이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이 세상이 조금 떠나서 하늘나라, 우리 너무 막막하고 한 번도 본 적이 막연해서 그런데, 만일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한 달만 있다 왔다면 하늘나라 이야기로 일생 동안 꽃을 피워도 모자랄 거예요. 이제 내가 늙어가네, 기억력이 많이 죽어가네, 머리가 하얘졌네, 아, 힘이 없네.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까울 때가, 갈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저는 제가 옛날에 압곡동이라는 데 가서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앞곡리 소리마도 시골 같지요. 그렇죠. 제가 거기 가서 9개월 동안 살았는데 갈 때 한 쌀 한 두 대 정도 가져갔고 돈 한 2천 원 정도. 그리고 뭐 세수피누, 그 뭐 이제 성경책,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이 동네에서 굶어 죽으면 어찔꼬 그런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외형적인 형편을 보면 그 동네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 동네 내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거기 9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9개월 이후에 선교 본부에서 딕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창 장팔리에 이 선교사님 교회를 시작했는데 많이 올 때 200명까지 모였다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안 나와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한국에 처음 개척한 교회인데 안 좋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더라고요. 성교사님 말씀해서 우리를 보고 그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해서 저를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첫날 제가 압곡동에서 이제 주일마다 장팔리 가서 왔다 갔다 이제 한 얼마 동안 했는데 주일학교 3학년 여학생 둘이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장팔리에 있으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1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저희들 성도 한 40여 명이 넘었는데 우리는 거의 뭐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저녁마다 모였어요. 저녁마다 모여간 대제사 한 바꿔서 예수를 목이 터지라면 노래 불러 돌돌래 빙 둘러 앉아서 그러다면 노래 막 아니 목이 부르고 나면 돌아가면 간증을 해요. 다 간증을 해요. 간증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 말씀까지 기도회를 해요. 7시쯤 시작해서 마치 거의 한 10시쯤 마쳐요. 그리고 그때는 창판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별로 나온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읍내에서인데 전부 다 또 읍내까지 따라 내려가요. 저도 자전거에다가 앞에 하나 태우고 뒤에 하나 태우고 자전거 안에 서너 명 타고 이제 안검산 뛰어가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내까지 가요. 거기 이제 다리까지 데려다 주고 잘 가라고 이제 인사하고 자전거를 타고 막 약간 오르막인데 장발리까지 캄캄한 밤인데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울이 다 오기 시작하는데 뭐 거기는 친구도 전혀 없었고 시멘트 위에 이제 뭐 자리 하나 깔은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시에 뭐 연탄이나 뭐 보이라 상상도 한해 겨울을 불안 뗀 방에서 잠을 잤어요. 이불도 없고 요도 없었고 몇 번을 자면서 어째 이러다 얼어 죽을 수 있겠다 잠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은 내가 밤에 자다 얼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들면 바로 얼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김종영 형제, 심재일 형제 뭐 자고 가라니까 저 집 따뜻한 방 있는데 누가 그거 잘라 그러겠어요. 내가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얼어 죽을는지 모르겠다. 오늘 너무 춥다. 심재일 형제 여동생인데 신섬주라고 했는데 그때 한 15살쯤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한 번씩 아침에 조그만한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선주가 우리 집에 가서 다 주문했어요. 선주가 우리 집에 와서 보고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보니까 내가 누워와서 얼어 죽어있는 걸 보고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막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냇가에 세수를 하러 갔어요. 물이 이렇게 한 30cm쯤 되는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떨어지는 그 차 앞에는 물이 있고 딴 데는 다 얼었는데 그 얼음장 밑에 송사리 새끼들이 막 수영을 해 노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 얼음장인데 송사리 새끼도 안 얼어 죽게 살게 했다면 한 날 얼어 죽게 하지 않겠다. 제가 장팔리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은 배고플 때도 있었고 굶을 때도 있었고 추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하고 나하고는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내가 추위에 얼어 죽었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냇가에 얼음장 밑에 있는 송사리 새끼를 보게 하셨는데 송사리 새끼를 보고 난 뒤에 저 얼음장 밑에서 물고기도 안 얼어 죽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나를 얼어 죽게 하시겠냐 그만 그때부터 얼어 죽겠다는 그 생각 해방을 받았어. 내가 이제 그 장발리 온 뒤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장발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들 한 7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왔어요. 너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기한을 줄 때 나가. 내가 여기서 그 때려 죽일 거야. 내가 막 구타라고 하는 매를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내 마음에 내가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들 앞에 내가 매를 막 그게 그렇게 창피하다고 빨리 가라고 다 집에 보냈어요. 엉엉 울었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 오거든 방에 도는 맛다 대가리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났어. 밤이 깊었는데 분하고 억울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 12시, 1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일 저녁 자다 그 시간 되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환경적으로 장발리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환경도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주님하고 나를 너무 가깝게 했어요. 한번 우리 집 앞에 위에 저 윗동네 산동네에 곰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이제 촌 사람들 장날 되면 다 장에 구경하러 가요. 물건 사도 가지만은 청년 하나가 한 18살 나보다 나이가 어린 18살쯤 돼본 청년이 있는데 지나가요. 내가 불렀어요. 장에 구경 가러 가는 거예요. 돌아 그래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복음을 전했어요. 황영목이라는 사람인데 시골에 와서 부끄러움 얼마나 타는지 말을 안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이제 구원을 탁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교회 오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안 와요. 또 다음에 만나 또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니까도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곰실한 동네에 나머지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머슴은 소로가 쟁기도 하고 지게질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아직까지 어른이 안 돼. 그걸 못하니까 꼴머슴이라고 하는데 너는 뒷바라지란 그런 일을 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올 수가 없지요. 그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머슴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가게 하시면 오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하나님인데 그래 교회는 주일날 예배 때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장날인데 장날 되면 촌사람 전부 다 장으로 다 가요. 근데 그 곰실한 동네 불이 났어요. 오늘 불이 타는데 내가 소방서에 알리려고 막 자전거를 탁 밟아 가니까 그 동네 입구에서 장 입구에서 곰실 사람 모여서 뭐 하냐고 빨리 들어가서 불 끄고 하라고 하는데 설마 우리 집에 불 났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잔차도 있다가 소방차 지나가길래 소방차 뒤에 매달렸어요. 근데 소방차 뒤에 전부 다 소방차 뒤에 손잡고 그냥 뒤에 발만 올리면 되는 데니까 소방관들하고 이제 갔어요. 소방차가 곰실 동네 입구에 와서 고장이 난 거예요. 아유, 소방관들이 뭐 한 대 피우고 가자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동네를 뛰어 들어갔어요. 시골에는 연료가 이제 소나무 가지를 끝까지 쌓아놨다가 마르면 그걸 연료로 쓰는데 집집마다 집채같이 소나무 그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막 연결 집이 불이 너무 잦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불이나 무엇보다 양식이 제일 중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시골 방문을 발로 차면 그야 뭐 부서지니까 들어가서 쌀 같은 거 이런 뭐 쌀 그거 이제 막 마당에다 내놓는 일을 했어요. 어떤 집은 아가씨가 나를 오빠 오빠 저 방 안에 우리 애기 가더라고. 애기 어딘데 방 그것도 이제 기사도정 일을 발휘해서 방을 뒤지니까 방바닥도 애기가 없는 거예요. 연기가 자고 갔는데 애기 없다고 하니까 누가 안고 갔나? 하면서 뭐. 하여튼 그날 저는 그 동네 집집마다 알면서 방을 막 방문을 발로 차고 거기 있는 양식은 다 마당에 불안타도록 갖다 놨어요. 한 집에 딱 들어가니까 불이 막 타 들어오는데 한 50대 중년 남자가 정신을 만지러 물 가고 있더라고요. 그 제 도장문을 여니까 막 벼가 꽉 쌓여 있는데 가마니가 쫙 쳐놨더라고요. 아이씨 빨리 이거 잡아요. 잡는데 막 가만히 있어. 벼를 퍼가지고 마당에 내놓고 막 다 꺼집어내줬어요. 그 동네가 전부 불이 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헬기를 타시고 그 동네 보시고 울으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문에 처음 난 게 그때였어요. 그 이제 신문 기자가 날 보고 불이 났는데 그 이제 가만히 메고 오는 장면을 연출하니까 찍어가지고 처음으로 내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근데 별을 꺼내준 그집 아저씨가 우리 황영모 경제 주인집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불이 나고 사흘 뒤에 그 아저씨가 파랑새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는데 고맙다고 그 담배 두각을 사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저씨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아저씨 피우세요. 피워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저씨 영목이가 일할 때는 일하고 일안 하는 날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번 오게 해달라고. 아 그러겠다고. 많이 일 받고 농사채는 안 되고 영목 좀 쉬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때부터 영목이 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땐 지금보다 어려웠고, 가난했고, 부족했지만, 뭐, 이제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하고는 참 가까웠어요. 제가 장발리를 떠나는 날 맞으면 송별회를 하는데, 군대에 이제 가게 돼서 떠나는데, 김용룡 형제라는 형제가 나한테, 아, 난 박전산 때문에 막, 고생했다고. 또 왜? 그랬더니, 어느 날 고구마 장사가 고구마를 파고 다 가면서, 이 마지막이라고, 두 관이 훨씬 넘는데, 한관 값에 사락하는 거 왔더래요. 그리고 형제는, 너무 싸다, 좋다. 이거 사서 박정사에 드리면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날 보고 사라고 가져왔어요. 대문간에 고구마를 들고 오는 걸뭐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 담아보는데 아이고 김형제 감사도 내 고구마 먹고 싶어 기도했는데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형제 고구마를 날 갖다 주러 온게 아니고 너무 싸고 좋아서 날 보고 사라고 가져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구마를 피워주고 그런 망가진 데를 간 거예요. 마지막 제가 떠나는 날, 아 이거 박정사 나 고구마값 물어주노 애를 먹었다 가더라고. 제 삶 속에 지금 저는 배안 고프지요. 거의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하루에 세 끼를 먹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아침 교회 새벽에 또 일한 아침 교회에서 먹고 정신도 교회에서 먹고 저희 우리의 식단이 참 좋아요. 저 또 채소를 좋아하는데 채소 요리를 잘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제 나이 또래 되면 뭐 또 밥맛이 없어요. 저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배가 많이 나왔고 좀 과식을 하는 편인데 오늘 좀 적게 먹어야지 하고 각오를 하고 딱 먹다 보면 나이가 드니까 자제력이 굉장히 죽더라고요. 밥을 과식하고 막 배가 나오고 막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어요. 돈도 부족하고 쌀도 부족하고 연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가까웠어요. 제 일생에 제일 즐거웠을 때가 장팔 때 같아요. 주일 예배 마치면 경찰서 유치장에 전도 가고 장날마다 시장에 노방 전도 가고 신방하고 그때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아무 집이나 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번씩 어찌다가 지난번에 다큐 찍는 장팔리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때 그대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군대 가고 후임 전도사님 오셨고 그 뒤에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한 요즘 서너 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맥카피 선교사님 자기가 설립한 교회 제가 이래서 성도들만 너무 저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1986년도에 군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장팔리는 전에 다른 제가 저 후임이 와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전도 김천에 가서 복음전도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서울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있는 자리가 옛날에 거기 목장이었는데 목장을 하다 이제 목장을 그만두고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매일 아이들을 모여놓는데 선교사님이 그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나한테 연락을 하시기를 그 제임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천막을 저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놓는다. 네가 어린이 전도를 잘하니까 일반 집회 사이사이에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찬송도 같이 성경 말씀 좀 전해줄래?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한 주간 동안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수고를 했다는 돈을 3,500원을 주셨어요. 그 뭐 3,000원 저에게 큰 돈인데 3,500원을 주머니에 넣고 물도 한 그릇 안 사 먹고 김천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김천에서 방만 얻으면 복음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방 두 칸이 있는데 세금을 논다고 딱 가보니까 전세로 7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 3,500원은 7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대 3년 동안에 물가 감각이 아주 둔해가지고 방 얻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3,500원 방 얻는 게 불가능했어요. 김천 시내가 커지나 저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오면서 혼자 시를 둘러봤어요. 하는 저기는 다방이 있네요. 저희는 양품점이 있고요. 저희는 서점이 있고 양복점이 있고. 그래 그 이제 역전에서부터 저 아래 장터까지 한 1km 될까 그래요. 1km가 다 안 될 것 같네요. 그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신들도 자기 사람들에게 건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여기 복음 전하고 싶은데 집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날 왔다 이제 다시 버터 압곡동으로 갔어요. 하나님 곧 집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돈이 하나도 없지만 한 번씩 텀이 있을 때마다 어디쯤 집을 얻어야 할 건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 그런 계획을 한 번씩 김천 둘러보고 했어요. 그날도 이제 김천에 왔다가 거창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옆에 낯선 외국인이 한 번 타고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제 영어 실력이나 그분 한국어 실력 비슷비슷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영국에서 왔다. 이름이 뭐냐고 존 앤더슨이라고 하더라고. 무슨 일을 하느냐? 선교사라고 하더라고. 아 그러냐고 반갑다고. 지금 어디를 가느냐 물어봤어요.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무슨 여행이야? 전도 여행이냐? 아니, 그냥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무슨 선교사가 복음 안전하고 여행이나 다녀? 당신 너무 썩었다. 어디 이런 썩은 선교사 한국에 왔냐? 당장 돌아가라고 막 내가 고래고래 과하면 차 안에서 이야기를. 영국 사람은 진짜 신사예요. 물론 내 말 다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무슨 말 하는 건 알 건데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내가 혼자 이야기하다가 막 힘 빠져가지고 이야기 그만했어요. 그 차에서 내려서 압곡동 하는 표를 살려고 줄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가까이 다가왔어요. 미스터 박, 예.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가서 하룻밤 잘 수 있느냐? 예, 오십시오. 그 선교사님 모시고 압곡동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좀 외딴 집이었고 압곡동에 우물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 수도 없고 저희는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랑물을 먹었어요. 도랑물 산꼭대기에 내려온 아주 맑고 그래서 도랑물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가지고 외국인은 물을 끓여 드려야 하는데 내 먹는데 그냥 물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한국 위장은 진짜 좋더라고요. 도랑물 맛이 아무렇지 않는데 영국제 위장 금방 표가 나더라고요. 밤중에 막 변소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알아 누웠어요. 4일 동안을 우리 집에 알아 있어, 앓고 누워 있었어. 그날부터는 끓인 물 끓여 드리고 했는데도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4일이 지난 뒤에 몸이 좀 좋아져서 전날은 혹시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아내에게 좀 부탁한다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 걱정하지 마라고 하겠다고 일어나셨는데 아침을 먹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오늘 가겠다고 몸이 좀 좋아졌다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한테 미스터 박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나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기독교인들 만나봤다. 나는 아직까지 당신처럼 이래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4일 동안 이분 내 삶을 본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꼭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거절하지 마라. 무슨 부탁이냐고. 나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다. 1년만 나를 같이 살게 해줘라. 내가 웃었어요. 아니 성경을 배운다면 내가 할 말이 있겠지만은 사는 거 이게 뭐 배울 거 있느냐고. 아니다. 난 아예 태어나 당신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많은 목사 선교사를 봤는데 당신한테 1년만 같이 살고 싶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당신 영국에서 선교 배우느냐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달해 믿음으로 사는데 우린 좀 자주 굶는다. 당연히 영국에 선교비가 와서 단지 빵을 싸놓고 먹고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 빵이 없으면 자꾸 내가 당신 방에 있는 빵그 상자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올 것 같다. 나 하나님 안볼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싫다. 만일에 내가 굶어 죽어 당신 나빵안 주고 돈안 주고 나 당신 굶어 돈안 주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서 아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겠다. 그러면 김천에 방을 얻어오라고 하고 보냈어요. 좋아하며 갔어요. 한 열흘 이후에 압곡도에는 산이 참 좋아요. 여름에 덥잖아요. 에어컨도 선풍기 없으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시원해요. 이제 반바지 하나만 입고 옷통도 다 벗고 해서 오전 내내 성경 읽고 그래요. 한 번씩 사슴 새끼가 와서 딱 쳐다,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쳐다보다 가고. 저녁 때가 되는 건너편 골짜기에서 이제 대구에서 광주 가는 국도가 있는데 우리 동네 앞에 차가 한 대 서는 거예요. 버스가. 우리 동네 사람 거의 버스 안 타고 다니거든. 보니까 차에서 앤더슨 선교사님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산 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나 산에 내려갔어요. 이건 미스터 팍. 감사한 일이 있다고. 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김천에 집을 살 돈을 줬다고. 집을 사가지고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우리 한 곳에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왜 영국 사람 기도하면 금방 응답하고 와. 나한테는 돈 안 주십니까? 근데 뭐, 한 그 집 주었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김천에서 집을 얻어서, 지금 같은 좋은 집 사도 되는데, 그것도 50만 원이면 김천에서 제일 좋은 집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때는 어리고 생각이 많이 부족해서, 집을 전세로 20만 원 주고 샀는, 전세 들었는데, 집 주인이 도박을 해가지고 빚이 많이 져서 집을 은행에 잡혀 도망을 가버렸어. 하여튼 그런 얘기 다 못하지만은 제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나를 도와줘도 그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이야 제가 밥 굶을 일이 없고 뭐 쌀 떨어질 일이 없고 종종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뭐 장팔이 있을 땐 마지막 떠날 때 40명 간 넘을 그 정도였는데 좋았어요. 늘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주님으로 해결하고 그 선교사님 와서 같이 1년 동안 참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 50만 원 한 번도 안 가지고 다 그냥 가셨어요. 우리 이렇게 주고 그런데 그 돈 집세 뭐 단대 보험에서는 금방 50만 원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가려고 할 때, 그 집이 이제 은행에 넘어가고, 뺏기고, 새로 방 얻을 때, 이제 그 김천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리만 너무 감사해요. 제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덜 도우시는 것들. 김천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어린이 집회를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했고, 가을은 일반 부흥의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산청 생초교회, 성주 이곡교회, 진천 감리교회, 보원 장로교회 그런 교회들은 제가 부흥을 했던 교회인데 거의 온 교회가 다 구원을 받고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 산청교회, 보원장로교회 요즘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있고 그랬어요. 참 행복했어요. 71년도에 그 앤더슨 선교사님 소개로 제 아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72년도에 은숙이가 태어났어요. 73년도에 저는 김천을 제가 떠나기로 했어요. 본장로교회 가서 그 전교회가 구원을 막 한 150명 되는 성도들이 완전히 막 교회가 뒤집어지다시피 했었어요. 존경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거듭나지 않는 목사님이셨어요. 성도들이 참 자꾸 하면 갈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분명히 구원받고 기뻐했는데. 근데 일반 장로교에서 목사님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복음만 저는 안 되겠다. 교회를 시작해서 구원받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키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973년도 1월 26일 날, 우리 은숙이가 1월 25일이 돌이었는데, 돌 그 다음 날, 전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대구에 간 목적은, 그냥 저는 복음 전하니만 다 교회 다니면 집회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해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건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장로교회 다녔었고, 장로교회에 대해 너무 잘 알지만 거듭난 교회는 어떻게 인도해야 할 줄을 몰랐어. 성경에 교회에 다는 걸 많이 알죠. 뭐 교회에 다 신비한 영적 이야기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 잘 몰라서 대구에 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딕 선교사님 계실 때 있다가 딕 선교사님 그냥 미국 가신 뒤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거의 몇몇 모이는 형제자매를 하다가 저들이 이제 파동으로 옮겨왔어요. 파도는 옮겨왔는데 선교학교를 하고 싶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학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처음에 선교학생을 모집했는데 자매 두 명하고 형제 셋 다섯 명이었어요. 교회 성도는 한 20명 되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성교학교라는데 성교학교? 깜짝 성교학교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한 30평 못 되는 예배당인데 잠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자죠.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교회에서 먹는다. 뭘 먹습니까? 밥 먹습니다. 목사님도 못 먹고 굶는데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교학교가 시작됐어요. 지금 81기생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로 이런데 전 세계 방송국이 655개의 방송국이 저희 설교를 중계해 주는데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그 나라 방송국 찾아가서 설교 테이프 한번 들려보이고 이런 건데 설교 좀 내줄 수 있느냐? 아니 너무 감사한 게 방송국 측에도 보통 일반대 저녁에는 뭐 축구 중계, 야구 중계, 뭐 배구 중계, 뭐 농구 중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축구 중계 같은 거 하는 건 카메라 한 다섯 대 하고 중계차 하나 가져가면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계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방송을 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을 우리 설교를 가져 내달라고 모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5월달 우리가 집회할 때 제가 11시간 설교를 했는데 그걸 276개 방송이 중계해 줬는데 시청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10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가을에는 655개 방송이 중계를 해줬는데 방송수가 배나 됐고 시청한 그 인원을 계산해보니까 20억이더라고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우리 설교 듣고 깜짝 놀라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때 작년까지 우리 선교 안에 같이 하는 다른 교회 목회자는 8,000명, 10,000명 그랬는데 이제 80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신학교를 했는데 1학기에 8,40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가을 학기 이제 9월 1일부터 개강하는데 지금 막 도르고 있어요. 많이 도를 것 같아요.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막 돕는데 너무 놀라워. 그저께는 볼리비아 상원 국회의장이 저하고 한 시간 동안 면담을 했어요. 마인드 강의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그분이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면담 마치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거 마인드 강의 하라고 말이지. 그래서 볼리비아 이제 마인드 강의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의장님 한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마인드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1년 뒤에 마인드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볼리비아 전국의 모든 학교에게 이 볼리비아 이 마인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냥 제가 마인드 하는 이야기 강의하는 들으시고 굉장히 의장이 젊으시더라고요. 상원 국회의장이신데 나이 33살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은 나이가 뭐 60 넘어서 대통령 출마하고 하는데 볼리비아는 젊은 분들 대통령 막 하면 오래 정치 생명이 길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매일 해외 기빈들이 자꾸 영상교제를, 보통 하루에 두 분이 두 시간 정도 영상교제를 하는데, 오후마다. 거의 대부분이 후원을 받아요. 그저께는 인도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영상교제를 하는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거듭났던 막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했더니 다시 그도 만났다 하시면 마치고 구원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야 사는데 똑같이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전 세계가 이제 우리 향해 마음을 열고,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정식으로 저를 초대해서 마인드 교육 및 신앙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데, 코로나 때만 10월 달쯤 우리가 나를 잡고 있어요. 가면 유대교 랍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해도 돼요. 우리 속에는 보통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면 제일 갖고 싶은 아파트 갖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아파트 갖고 싶어 하고, 승용차 갖고 싶어 하고, 아이들 대학교 보내고 싶어 하고, 요구가 있어요. 저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해마다 나처럼 못난 인간인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은 인간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러시아의 TVN 방송국에 제가 방송 소개를 한 지가 몇년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9년 됐다고 그러면서 제 방송 TV에 나갔는데, 방송국장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러시아에 한번 오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군대 대장은 그 군인들이 너무 난폭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점령하면 많은 사람을 죽일 것 같아서 군인들이 이 장군은 예루살렘 사람도 한번 아끼려고 그냥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모인 유대인들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자, 우리 여기 갇혀 있는데 어차피 굶어 죽는다. 어떡할까? 막 둘이서 우리가 항복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거에 다투었다 하더라고요. 그다 화가 나서 싸우다가 자기가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유대인들 안에서. 그걸 무참하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나중에는 죽이다 죽이다 남는 유대인들은 팔았는데, 개한 마리 값에 유대인을 파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그걸 죽이고 그랬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프랑스로, 독일로, 러시아로 갔어요. 독일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 전부 다 합해도 600만 명이 안 돼요. 너무 비참하게 죽였어요. 제가 아우슈비츠라는 데 가봤는데, 1945년 3월 해가지고 2,000명 죽은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포로 잡아가지고 목욕시키려고 목욕탕에 집어넣고 목욕하라 그랬는데 수도꼭지를 열면 수도꼭지 물이 나오는 게 독이나 독가서 다 죽으면 유대 다 불태우고 그랬어. 근데 독일에 있는 유대인 다 죽었는데 러시아에 간 유대인은 러시아 정부가 다 살려줬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 그때 러시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한 사람 다 러시아어를 잘해요. 놀라운 게 제가 러시아에 그런 것 전혀 모르고 러시아어로 방송을 나갔는데 제 방송이 이스라엘에도 그 방송이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 제 여든이 다 돼갑니다. 또 지금까지 다녀올라 설교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저도 젊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딴 병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87년 된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위궤양 때문에 고생해 죽을 뻔했었고 99년 심장염증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 부활절 행사하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부활절 날 작년 부활절 우리 고척사가에 도움을 하려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우리가 고척사가에 도움을 못하고 그냥 집회를 했는데 그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옛날부터 온라인 체제를 구축했는데 죽은 이영모 장로님 다 구축하고 죽었는데 작년 부활절에 우리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들었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5월달에 집회할 때는 276개 방송이 중계했는데 그 시청률을 계산하니까 10억이 우리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많은 모습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우리 방송이 우리 설교가 655개 방송이 중계가 됐는데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었다 시청률을 계산해 왔더라.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인간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소위 형제라는 형제들이 거짓으로 죄를 횡령했다고 해서 재판도 받느라 오래 고생도 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실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또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같이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간적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인간 방법만 말고 인간 방법을 접어놓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제 삶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보면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그 정도 말고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이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께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의 한 귀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자는 애기도 없고 남편은 늙었고 그 여자도 실버겠지요. 여자는 세상에 아무 낙이 없는 여자였어요. 어느 날 엘리사 선생님이 그 집에 오셔, 그 동네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수넴 여자는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음식을 대접. 이래 그 당시에 차도 없고 먼길 걸어서 수넴까지 왔다가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데 식사를 하시고 나면 주무셔야 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이 수넴 여자는 자기는 남편이 있고 방이 있고 그래 사는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어느 날 수넴 여자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우리 집에 오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 종이 우리 집에 계시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겁니다. 당신 나이가 많지만 우리 집에 방이 없는데 담 위에다가 산에 가 나무를 베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침상을 갖다 놓고 책상을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촛대를 진설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주무실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같은 믿음을 갖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성이 그게 가득해서 늙었지만 힘들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와서 자기 있는 집 2층 다락으로 해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다가 침상을 갖다 놓고 책상을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첫대를 진설해서 언제든지 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엘리사가 하루 집에 그 집에 와서 지내면서 수넴 여인을 불렀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마음이 섬세하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다고. 혹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 뭐 구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계신 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생각해요. 내가 이 수넴 여자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데 내가 그러니 뭘 했으면 좋겠느냐. 수정되는 계아씨가 남편은 늙었고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사 다시 수넴 여자를 불렀어요. 돌이 이르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수넴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고 하나님은 수넴 여자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이 모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 이제 우리는 실버들인데 날이 좀 더 지나가면 저는 사실 작년 이맘때는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오래 서 있어서 의자에 앉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족굴 좀 하면서 몸이 좋아서 의자 없이 이렇게 한 시간 서 있으니 너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내가 내 자녀나 내 가족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는 것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962년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거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일어나셨는데 제 아들이 태어난 1974년 그 이듬해 75년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일어나 갖고 온 아버지는 농사일을 깽이로 땅을 파면 잘 파이는데 난 농사일이 익숙지 않으니까 힘든 일에 아버지가 하는 젊은 내가 놓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파면 꽹이 자루가 부러지지 땅이 안 파이는 거예요. 힘은 죽어라 드는데 그 농사에도 그 안에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 낮에 일하고 저녁에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농사일이 너무 서투니까 힘이 들어서 저녁을 먹는데 눈이 감겨요. 너무 힘들어. 저 먹고 나면 그 자리에 서서 잠이 드는 거야. 2달, 3달 거리 지나다가 여기선 보험전도 못 전할 때 집을 나왔어요. 압국동에 갔어요. 그래서 김천에 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셨고 그때는 형제 아미들도 없고 요즘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얼마 전에 장로회 목사님 구원받은 분이 복고기를 그분이 자꾸 사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참잘 먹었어요. 어떤 분은 오렌지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저희들이 감사하게 살아요. 한 번씩 장팔리에, 김천에, 대구에 살 때,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있는 지금도 주님 제사업계에 살아 일하시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살아, 일하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보고 싶었어. 볼 수가 있었어. 전 제가 지금까지 저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귀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실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마 잘한 것만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87년 위장 나쁠 때 기적으로 위장을 고쳐주시고, 99년 심장이 아플 때 심장을 고쳐주시고. 내 노후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모든 것에 손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수넴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자기 장래를 위해 뭐할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사를 하면 종을 섬기고 한 동안. 하나님이 수넴에 사는 여자에게 꿈에도 그리던 아들, 젖을 먹일 수가 있었고 아들을 낳아서 키울 수가 있는 복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 기근이 왔을 때, 딴 나라 피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또그 모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실버 여러분은 다른 거할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수넴에 사는 여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보세요. 나 위해서 좀 그만 생각하고, 그 수넴에 사는 여자처럼 하나님을 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실버 여러분 이제 나이 더 들기 전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노후를 붙들고 계신다면 늙어서 숨이 차도 문제가 안 되고 더 늙어서 몸이 약해도 문제가 안 되고 오래오래 하나님 은혜한테 복되게 살다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또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재물이 많거나 지혜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 실버는 지금도 넣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다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삼성 회장도 부럽지 않고 행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마음을 쓰고 이랬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노년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천 가지 만 가지 하나님 저희 도우시고 복을 주신 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성교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실버 나이가 많고 몸도 약해지고 수입도 적고 어려운데 사는 형제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는데 늘 주의 복음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 일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하면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버 캠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